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부활 제6주간 수요일인 오늘은 목포시 종합사회복지관 김준호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보호자,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성령 안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먼저 외적인 포장부터 살피게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외적인 포장을 통해 상자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게 되는 심리적인 습성을 보입니다. 하지만 포장과는 달리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선물을 받았을 때의 마음은 기쁨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신앙인인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세상적인 지식은 선물의 겉포장처럼 우리에게 많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에 안주하기보다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진리의 영께서 주시는 지혜, 보이지는 않으나 우리가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진리를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진리의 영께서 나를 찾아오시어 계시의 말씀을 더 깊고 풍요롭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분명하게 밝혀주시어 진리에 따라 살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간절히 받고 싶어 했던 선물인 참 지혜, 참 생명,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신앙인인 우리는 마음의 비움을 통해 세상적인 온갖 집착과 애착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진리의 영을 내 안에 모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과 결심만으로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져 가도록 우리도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집착과 애착을 비워내고 성령 안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채워가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십자가 위에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온 마음과 정신을 다 쏟아야 합니다. 그러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어 진리이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는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고 사랑의 실천 없이 알아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지혜이신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도록 노력을 한다면 주님께서 계시하시는 참 신앙의 길, 참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는 하느님 나라가 우리의 굳건한 믿음 안에서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목포시 종합사회복지관 김준호 신부였습니다. 내일부터는 독림동 본당 정정원 신부의 강론이 시작됩니다.
바하의 작은 오르간 곡집 바하 작품번호 629번에 있는 기쁨의 날이 밝아오네 오르간 작품 감상해 보셨습니다. 로시니 작곡의 라벤나의 미사곡 중에 있는 글로리아 대영광송인
Gloria in excelsis, Gloria in excelsis, Gloria, Gloria.
프리 칼럼.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신가요? 우리 생활과 밀착된 풍부한 예서들과 속 시원한 조언으로 영적 갈등을 풀어주는 홍성남 신부의 속풀이 칼럼. 이 시간 진행해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마테오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남 신부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보겠습니다. 우리 둘 관계는 일방적입니다. 뭔가 하면 둘이 싸우게 되면 원인이 여하간에 맘약한 아니면 더 너그러운 내가 먼저 사르르 마음을 풀어버립니다. 내가 화가 날 일이었다 해도 언성을 높이고 일단 말다툼을 하고 나면 난 얼른 이해하려고 애써보고 둘 사이에 흐르는 긴장기류가 견디기 힘들어서 먼저 말을 걸려 하고 밥도 안 먹겠다 버티는 그에게 밥을 먹으라 권하기조차 하다 보면 사실 내가 화가 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자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무시하는 언성과 태도를 당하게 됩니다. 화가 나면 그는 퍽해지고 길게 가고 스스로 화를 돋우고 난 우선 그 상황이 두려워 얼른 분위기를 바꾸려 애를 써보는 거죠. 그런 와중에는 저 스스로 참으로 비참하고 슬프고 억울하고 어쩔 줄을 모르게 되네요. 부부로 이렇게 앞으로도 몇십 년을 살아야 한다는 일이 막막합니다. 지혜로운 대처 방법이 없을까요? 네, 하는 사연을 보내신 분. 자, 개그 프로의 말 중에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습니까? 하는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왜 당황하는가? 사람은 불안한 상황에 닥치면 심리적 위축과 당황함에 악순환에 빠집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심각한 압박을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됩니다. 그래서 사고의 폭이 좁아지고 경직되어서 한두 가지 생각에 집착해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바람에 자연스러운 행동이 안 되고 초보자처럼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당황하는 것이죠. 이런 때 너는 왜 그렇게 경망스럽냐 혹은 너는 왜 새가슴이냐 하고 질책을 하면 안 됩니다. 더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당황하는 것은 변화를 줘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진정되고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압도된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사람이 당황하는 것은 열등하다거나 사람이 덜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지 준비가 덜 되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포기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하게 해야 위축과 당황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두 분의 관계의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지요. 첫 번째 문제는 자매님에게 있습니다. 자매님이 가진 심적 문제는 긴장 상태, 마음 졸이고 불안해하는 상태를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하니까 하는 수 없이 상대방의 감정에 상관없이 심리적 무장해제를 하는 것인데 그래놓고 상대방에게 난타를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착해 빠졌다라는 말이 있는데 딱 자매님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한쪽이 항복을 선언하면 그만 싸워야 하는 것이 사나이다운 것인데 아녀자가 항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길길이 뛰는 것은 성격적 결함이 심하다는 증거가 되겠죠. 더욱이 스스로 화를 더 돋구고 파악해진다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매님께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시면 미친 개를 키우는 것처럼 마음 편할 날이 없을 것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자매님들이 자매님께 드리는 조언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갈 때까지 가봐야죠. 가보니까 별거 아니었구나. 그걸 알면 되는데 뭐가 엉켜있어서 그걸 막고 있더군요. 사실 끝까지 간 후에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남편은 아마 그걸 아는 것뿐이죠. 대부분 그때 사고면 풀 수 있다고 생각하죠. 두려워 마세요. 예. 예전에 어떤 신부님에게 상담했더니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을 나오게 되었죠. 은근 압박감과 직장 때문에 다시 들어갔지만 한바탕 난리는 났는데 다음부터 좀 조심하는 모습이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그렇다고 관계가 좋아지는 건 아닌데 서로 편해지긴 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가듯이 님의 글을 읽으면서 님께서 침묵과 어색함, 긴장을 견디지 못해서 먼저 말을 걸거나 챙겨주면 더 화를 내는 남편. 이것을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약자라고 보시기보다는 되풀이되는 패턴이고 남편이 잘못해놓고도 먼저 용서하는 어쩌면 만만한 님의 성격, 부인의 모습을 잘 알게 강자인 남편의 성향을 더 부추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문제 있는 분들은 저희 상담소에 연락 주십시오. 홍성남 신부였습니다. You are the new day.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게토하우스 아덱스보험 건명회 JP 에듀케이션 EL 디자인 전망 좋은 장 한식 전문점 이랑 공동 제공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30만 명을 넘고 있는 인도에서 가톨릭 교회가 환자들을 위한 의료 및 보건시설들을 제공하는 등 코로나19 대유행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도 방갈로르 대교구장 피터 마차도 대주교는 4월 28일 이미 환자들이 병원에 가득 차 더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심각한 상황에 처한 환자들에게 병상이 없다고만 말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차도 대주교는 교군의 카톨릭 병원들에게 지시해 각 병원의 인재배 있는 교회 운영 학교와 기타 시설들을 경증의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한 의료시설로 전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증 환자들에게는 병상이 제공되고 심각한 상황을 피한 환자들은 임시시설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방갈로르에는 주교회의 차원에서 운영하는 성요한 의과대학을 포함해 모두 12개 교회 병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병원은 수용 인원을 넘긴 상황입니다. 성요한 병원도 이미 수용 한계를 넘겨 환자 500여 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마차도 대주교는 주위 임시시설들을 의료시설로 활용하려면 정부 허가가 필요한데 정작 정부는 이에 대한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월 중순 이후 인도에서는 매일 3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2천여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4월 28일에는 36만 960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3,293명이 사망했습니다. 인도 레교구장 차코 토투리마리칼 주교는 더 이상 병상이 없다면서 모든 병원이 환자로 가득 찼다고 말했습니다. 뭄바이와 뉴델리 등 가장 심한 타격을 입은 지역의 교회 병원들 역시 환자로 가득해 실려오는 환자들을 돌려보내는 실정입니다. 뭄바이 성령병원 직원인 스네하 요셉 수녀는 중증 환자를 돌려보내야 할 때 정말 미안한 마음이라며 첫 확산 때에 비해 이번 2차 대유행은 거의 100배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정부의 주택 경기 진정책에 대해 많은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먼저 투자자들에 대한 대출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최대 은행인 ANZ는 어제 오후 임대주택 투자자들의 수익 계산에서 임대 수익의 75% 산정을 65%로 낮추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정부의 주택 진정 방안들 중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내용은 투자자들의 비용 정리에서 이자 지출을 경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세금의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시행에 금년 10월부터 4년에 걸쳐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ANZ은행은 당장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NZ은 대출 기간 중에 하나인 수익률 계산을 통해 투자자들의 과도한 대출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하며 이 정책으로 투자자들의 대출 서비스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신장의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행사를 공동 후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부끄러운 억지 희극이라고 비난하는 행사입니다. 많은 유엔 회원국과 비정부기구가 목요일에 중국 신장에서 위구르족의 처우를 논하기 위해 독일, 영국, 미국이 계획한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회가 중국 자치지역에서 대량 학살이 진행되고 있다고 선언한 이후 약 100만 명의 위구르인들이 수감돼 끔찍한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뉴질랜드 국회는 지난주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를 대량 학살, 제노사이드라고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뉴질랜드가 이 행사를 공동 후원하고 있음을 뉴스허브에서 확인했습니다. 관련된 다른 국가로는 호주와 캐나다가 있습니다. 국제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조직인 휴먼 라이츠 워치도 이 행사의 배후에 있습니다. 국내 에너지 산업의 탄소 배출 억제에 기여를 할 한 신규 회사는 해밀턴 크기의 도시에 충분히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의 태양열 농장을 짓기 위해 3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국내 최대의 태양열 에너지 회사인 로스턴 에너지사는 내년까지 북섬 북부 지역에 걸쳐 5개의 태양열 농장을 짓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에는 500헥타르의 부지에 50만 장이 넘는 태양열 패널을 설치해 다가빌과 카이타야, 화카타니, 에치컴, 휘티앙아 지역에 전기를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사의 게리 홀든 대표는 이 계획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면서 태양열 발전량을 현재보다 8배로 늘리면서 전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홀든 대표는 5개 농장들을 하나의 대형 발전 시설로 해 주간 시간에 공급을 하면서 뉴질랜드 화석 연료 발전에 부담을 줄이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개 농장을 통해 수집된 태양열 발전은 400기가와트로 5만 5천 세대 또는 15만 대의 전기차에 공급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한편 태양열 패널에 설치해 세밀한 주의를 기하면서 가능한 한 높은 위치에 설치해 그 아래 공간의 85%에서 농업 또는 원예 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효율을 기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오클랜드 서부 지역의 쇼핑몰 안의 슈퍼마켓에서 일어난 화재는 19세 범인의 방화로 나타났으며 방화에 상점 절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녁 8시 30분경 웨스트시티 와이타카르의 쇼핑몰 안에 카운트다운 슈퍼마켓에서 화재가 발생해 쇼핑몰 전체가 대피하도록 안내됐으며 오클랜드 전 지역으로부터 60여 명의 소방관들이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와이타카르 지방법원에 19세 범인이 출두한다고 밝혔으며 추가로 이 화재와 연관이 있는 다른 한 사람을 추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카운터다운 슈퍼마켓은 이번 주에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슈퍼마켓 관계자는 진열 상품들과 보관 중인 상품들이 화재 진압으로 사용된 물로 피해를 입으면서 재정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슈퍼펀드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게 군수 물자들을 제공하는 회사에게 수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투자 내용은 빙산의 일각으로 슈퍼펀드는 수많은 군수 물자 제조 회사들에게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얀마의 유혈 사태는 지난 2월 군부의 쿠데타로 선거로 형성된 정부를 쫓아내고 시위를 하고 있는 시민들 700여 명의 목숨을 앗았으며 3천 명 이상이 억류돼 있지만
시위와 광 진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슈퍼펀드는 이번 군부 쿠데타와 관련된 군수 물자 공급 회사 24개 회사들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12월에 모두 1억 달러 정도가 투자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하나의 예로 슈퍼펀드는 중국의 에비에이션 인더스트리 코퍼레이션 오브 차이나에 10년 이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회사는 2018년도에만 전투기용 물자와 미사일 등으로 미화 5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린파티의 고리즈 가라만 의원은 이러한 투자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가라만 의원은 민간 자본이 쿠데타와 관련된 군수 물자 공급 회사들에 대한 투자를 즉시 중단해야 하며 24개 회사들 중 14개 회사가 미얀마 쿠데타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란트 로빈슨 재무부 장관은 인터뷰를 할 수 없었지만 슈퍼펀드의 투자 과정에서 인도적 책임 부분 등의 기준을 거쳐 투자됐으며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재확인 중인 것으로 장관 사무실을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30대의 한 남성이 남호주의 애들레이드에 있는 호텔 관리 격리 시설에서 격리를 마친 후 빅토리아 집으로 돌아간 후 코비드 검사에서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빅토리아 주민들은 격리하라는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호주의 보건수사관들은 30대 남성이 남호주에 있는 더 플레이포트 호텔의 격리시설에서 감염됐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지난 5월 4일 빅토리아 확진자에 인접한 호텔방에 있는 한 환자가 코비드-19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빅토리아의 확진 남자는 14일 동안 더 플레이포트 호텔에서 격리를 마친 후 멜버른으로 날아갔습니다. 호주 보건부에서는 감염된 사람이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밝힌 후 화요일 밤 수백 명의 열차 승객이 격리 명령을 받았습니다. 호주 당국은 지난주 통근자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확진자 방문 장소로 알려진 다른 많은 사업처에서는 코비드-19로 인한 타격에 또 다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호주의 헤럴드선에서 보도했습니다. 보건부는 호주 빅토리아에서 커뮤니티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뉴질랜드에 대한 공중보건 위험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보건부는 뉴질랜드와 호주 빅토리아 간의 무격리 여행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부의 현재 평가에서 호주 빅토리아의 보건당국이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최근 남호주의 격리시설에서 14일간의 격리를 마친 후 빅토리아의 집으로 돌아가 5월 8일 증상이 나타나서 코비드-19 검사를 받고 양성 결과를 받은 확진자는 격리시설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상황이 발전함에 따라 호주 정부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멜버른과 빅토리아로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은 누구나 보건당국의 조언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여행 계획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질랜드 헤럴드, TVNZ, STUFF, 뉴스허브에서 간추렸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흐리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내일은 흐리고 소나기가 오다 오후부터 차차 개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명숙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 다가오는 특별한 날엔 특별한 케이크로 자리를 빛내보세요. 열심히 일한 나에게 선물하는 달콤한 사치. 이젠 케이크도 명품으로 드세요. 엄선된 재료로 최상의 품질만 고집하는 프리미엄 케이크 하우스, 게토 하우스. 문의 전화 274-7744.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게토하우스 아덱스 보험 건명회 JP 에듀케이션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한식 전문점 1항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허영엽 신부의 만남의 시간과 양혜룡 신부의 성경과 선교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오늘부터 루카복음을 강의할 성바루달수레의 민나면 엠마스녀입니다. 루카복음서는 네 개의 복음서들 중에서 가장 길은 작품입니다. 네 개의 복음서라고 하면 마르코, 마테오, 루카, 요한 복음서가 있는데요. 마르코 복음은 16장으로 끝나고 절수를 보면은 678절입니다. 마테오 복음은 28장으로 끝났는데 그 절수를 보면은 1071절이에요. 그런데 루카복음은 장으로 말하면 마테오복음보다 4장이 적습니다. 24장인데 절수는 1151절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21장이고요. 869절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9절수로 보면은 루카복음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긴 작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2세기경부터 사실 교부들이 사도행전과 연결된 작품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도행전과 루카복음이 표현하는 그 문체가 좀 비슷하고 신학적인 사상도 유사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보편적인 구원론이 이 두 작품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예루살렘이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주 강조가 되죠. 그리고 또 이 두 작품에는 복음 선포 활동의 역동성이 아주 강하게 부각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과 루카복음은 사실 내용 전개 면에 있어서 연관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루카복음서의 저자와 사도행전의 저자가 동일한 루카복음사가라고 보는 것인데요. 그 루카복음은 24장으로 끝났는데 마지막 부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야기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루카복음은 1부 사도행전은 2부 이렇게 두 작품으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왜 루카복음 사가가 두 작품을 연결시켜서 기록을 했을까 궁금증이 생기죠? 아마도 그 이유는 예수님의 구원 활동이 초대교회 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통해서 지속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분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제자들이 사명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복음 선포가 세상 끝날까지 유지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루카복음 24장 49절에서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루카복음 4가는 출생에서 승천에 이르기까지 마치 역사가가 이야기를 기술하듯이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루카복음 4가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서를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요. 바로 이 역사서를 쓰는 형식을 취하지만 이 기록을 통해서 신학적인 해석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글을 작성한 것인 것이죠. 곧 역사적인 방식을 택했다 하는 그 이유는요. 구체적인 인간의 삶 안에서 하느님이 당신의 계획을 실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것이 루카복음 24장 44절에서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죠. 이렇게 루카복음과 사도행전을 하나의 작품으로 본다면 크게 세 시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시대가 예수님이 지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아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당신 몸을 바치심으로써 기쁜 소식의 내용 자체가 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시기는 성령의 선물 안에서 열리는 교회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을 하셨는데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선물이 세상에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시대와 교회를 잇는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 되신 것이죠. 다음에는 루카 복음에 나타나는 신학적인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 복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신학적인 특징은 예루살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여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목적지로 제시가 됩니다. 루카복음 4가는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의 여정이 바로 최종 목적인데 무엇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 여정을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예를 들면 루카복음 13장 33절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십니다.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예수님 스스로 예루살렘이 당신이 가셔야 할 최종 목적지임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또 18장 3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제 사람의 아들에 관하여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말씀이 실현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루카복음에서는요. 루카복음이 24장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미 9장 51절, 그러니까 아주 이른 시기에 루카복음 4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는 것을 묘사를 합니다. 다른 공간복음, 마르코와 마테오에 비해서 루카복음 4가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훨씬 일찍 그 이른 시점에서 제시를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지상 여정의 도착지인 동시에 지상 생애의 완성지이기 때문에 그다지도 루카복음 사가는 강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갈릴레아에서 공생활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신 모든 선교 활동을 예루살렘에서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활동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집중됩니다. 루카복음 24장 4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제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 선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과정을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마태오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레아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루카복음에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레아가 아닌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십니다. 루카복음사가는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의 중요성을 이렇게 여러 번 강조를 하는 것이죠. 루카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그 공생활의 도착지, 완성지로 제시가 되는데 이와 달리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이 도착지가 아니라 출발지로 변합니다. 바로 금방 제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준비를 하라고 예수님이 당부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이 출발하는 그 시점으로 변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복음 선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로 사도들은 예수님의 지상 생애의 최종 목적지였던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세상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 당대에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가 세상 끝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도들은 로마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사도행전 28장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음으로 또 신학적인 특징을 보면요. 루카복음사가는 인류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다는 말을 강조를 합니다. 성취되다라는 동사가 여러 번 사용이 되는데요. 성취되다라는 뜻은 이루어지다, 실현되다라는 뜻이죠. 이 성취되다라는 동사가 특히 세례자 요한의 출생 예고에서도 사용이 되고 세례자 요한이 출생했다는 그 이야기에서도 이 동사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예고에서도 이 이야기 동사가 사용이 되고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도 이 동사가 사용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세례자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이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취되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이 이루어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루카 복음사관은 성취되다라는 동사뿐만 아니라 구원하다라는 용어도 자주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원자라는 용어도 마태오 그리고 마르코 복음서에 비해서 루카 복음에는 더 자주 나옵니다. 또 다른 신학적인 특징을 보겠는데요. 신앙의 기반을 다져야 할 그 시기를 살아가는 것이 초대교회가 당면했던 그런 현실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나서 승천을 하시게 되죠. 예수님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형태로 지상생활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신앙이 더욱 굳건해져야만 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루카복음사관은 굳은 믿음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인내롭게 기다려야 한다고 격려를 하는 것이죠. 그때와 그 시기는 인간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굳은 믿음으로 인내롭게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그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루카복음 4장에서 9장까지 길게 이어지는데요. 루카복음 사가가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나라는 예수님의 구원 행위를 통해서 이미 도래하기 시작했다고 강조를 합니다. 육화되어 오신 예수님의 현존 자체가 바로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의 그 부분이 루카복음 9장에서 19장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는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아직 기다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현존으로 시작은 했지만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편에서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곧 인간이 기다리는 그 성취의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깨어서 끝까지 인내롭게 기다려야 한다는 것. 이것이 루카복음 사가가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곧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아직 충만하게 실현되지는 않았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관점입니다. 특히 그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비유를 마르코 복음과 루카 복음을 비교를 해보면요. 마르코 복음 4장 20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마르코 복음 사가는 전해주는데요. 같은 비유의 말씀인데 루카복음 8장 15절에서는 표현이 약간 달리 제시가 됩니다. 제가 루카복음 8장 15절을 읽을 텐데요. 방금 들으신 마르코복음 4장 20절과 어떤 표현이 다른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루카복음 8장 15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여기에서 마르코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그 용어가 나옵니다. 인내라는 말이었죠. 같은 씨뿌리는 이 비유에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복음사가가 공통적인 비유 이야기를 해주는데 루카복음사가만이 그 비유 이야기 안에서 인내롭게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좋은 땅에 그 씨를 뿌려서 말씀을 잘 간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누가복음사가는 인내의 가르침을 매우 강조를 하는데 이것은 곧 일상삶의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하라는 격려입니다. 왜냐하면 당대에는 그리스도교가 극심한 그 박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갔었죠. 그래서 누가복음사가는 좌절, 절망하지 말고 신앙을 가지고 인내롭게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곧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시기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지금 여기에서 구원의 현실이 시작되었다고 누가복음사가는 여러 표현을 통해서 전해줍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미 하느님의 나라가 현존하기를 시작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7장 21절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느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누가복음사가는 오늘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강조하면서 구원의 현재성, 이 구원이 미래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 장면에서 곧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천사들이 일러주는 부분인데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골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오늘이라는 말이 사용이 되었죠. 그 다음에 4장 21절에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메시아의 약속이 지금 여기에서 실현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나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5장 26절 오늘 우리가 이 신기한 일을 보았다. 이것이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여기에서 구원을 체험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자케오와의 만남 19장 9절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자케오가 회심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자케오의 집에 구원이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죄수가 같이 못 박혀 있었는데 우도에게 자신이 무엇이 잘못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우도에게는 이렇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23장 43절인데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 너무 위안이 되지 않나요?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회개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바로 그 순간. 종말의 시간이 현재 믿는 이들의 현실 안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 누가복음서에 나타나는 기쁨의 모티브입니다. 현재 믿는 이들의 현실 안에서 구원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바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말씀에서 지지가 되는데요.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를 이미 체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충만이 완성될 때는 바로 하느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 때이지만 이미 우리는 그 기쁨을 맛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누가복음서 1장부터 기쁨에 넘치는 분위기가 아주 충만하게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 24장도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이 기쁨에 넘쳐서 찬미가를 부르는 아주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4장 52절에서 53절에 누가복음사가는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들은 곧 제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신앙 체험을 한 제자들이 이렇게 기쁨에 차서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지내는 이 장면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곧 누가복음은 처음과 끝이 완전히 기쁨의 분위기로 충만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아주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인데 이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직접적으로 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자주 이렇게 떠올리는 그런 본문인데요.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셨던 것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연민으로 과부에게 있었던 유일한 피붙인 외아들을 죽음에서 생명회로 되살리는 그런 감독적인 이야기가 7장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죄 많은 여자를 용서하신 이야기가 나오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죄 많은 여자라고 기피했던 여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용서해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사가만이 전해주는 그런 아주 고요한 이야기인데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사실 하느님의 자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등 굽은 여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신 예수님. 그래서 바리사이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게 되죠.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형식적인 그 율법 준수자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했던 그런 본문의 말씀인데요. 형식적인 율법의 준수보다 자비, 사랑이 먼저인 하느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 부분도 누가복음사가만이 전해주는 아주 고요한 하느님의 자비를 일러주는 본문입니다. 그 다음에 나병 환자 열 사람을 고치신 자비의 이야기도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과 자케오의 이야기. 이 본문도 하느님의 자비를 들려주는 부분인데 예수님과 자케오의 이야기도 누가복음사가만이 들려주는 고유한 누가복음의 전승입니다. 특히 누가복음사가가 제시하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모든 이의 친구라는 것이 강조가 됩니다. 친구하면 따뜻함이 느껴지죠. 예수님은 먼저 당신 제자들의 친구로 제시가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스승이셨죠. 하지만 어떤 힘으로 누르는 권위보다는 사랑으로 다가가신 제자들의 친구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의 벗친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나의 친구다, 벗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친구로 제시가 됩니다. 다른 모든 이들은 죄인을 기피하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해서. 근데 예수님은 기꺼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분. 아주 밑으로 내려오셔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대의 소외받은 이들의 친구로 제시가 됩니다. 특히 루카복음에는 여성들이 많이 제시가 되거든요. 근데 당대의 여성의 사회적인 주인은 거의 없었죠. 여성은 거의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 안에서 예수님은 여성들을 당신의 협력자로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그들과 같이 복음 선포 활동에 협력을 하시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와도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으시면서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루카복음을 보면은 바리사이의 또 친구가 예수님이십니다. 바리사이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과도 친구의 관계를 맺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루카복음 7장 36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사이 가운데 어떤 이가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예수님을 초청하였다. 이 표현을 보면은 바리사이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같이 음식을 하자고 초대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친구를 서로 친구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마음을 여시는 모든 이의 친구, 모든 이와 함께 친교를 나누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는 소외의 문제, 왕따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셨는지 어떠한 인간적인 차별도 하지 않으시는 동등하게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신 아주 깊은 그 사랑의 주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카는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하느님의 사랑이 지상에 육화된 본으로 소개하고자 하기 때문에 당신을 배반한 사람에게조차 그리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조차 친절한 말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청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느님의 진정한 자비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느님과 인간이 얼마만큼 다른지를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22장 48절을 보면은 당신을 팔아넘길 그 제자 이스가리옷 유다가 있죠. 그 유다를 보고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 호소를 하십니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느냐? 다시 한번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이 따뜻한 눈길을 가지고 따뜻하게 호소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하셨죠.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당신을 죽이는 사람들조차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복수를 모르시는 자비의 주님이 결정적으로 이 부분에서 매우 강하게 제시가 되죠. 그 다음에 또 루카복음의 신학적인 특징이 있는데 특히 다른 복음서들보다 루카복음에는 가난과 재물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가 아주 두드러지게 제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루카복음사관은 재물,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치명적인 함정으로 봅니다. 곧 인간을 유혹으로 이끌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림돌이 된다고 본 것이죠. 이 재산이. 재물이 많은 것, 이것은 부정과 불의와 불평등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가난과 재물을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연관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 그 상황은 그냥 재물 자체, 부유하다는 것은 사실 하느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루카복음사가가 비판하는 그 부유한 상황, 부유한 자는 불법적으로 불의하게 타인에게 속해 있는 것을 그 권리를 무력적으로 탈취한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력적으로 탈취한 것, 그리고 많은 재산을 하느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지니게 되었는데 이것을 가난한 이들과 나누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 이것이 루카복음서에게는 큰 함정이라고 본 것이죠. 불의한 재물이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부류를 형성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루카복음 16장 부자와 라자로의 이야기에서도 잘 설명이 됩니다. 부유하게 지니고 있는 재산 또는 타인과 나누지 않는 그 구두쇠들의 이 재산은 사실 하느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오히려 깨뜨리게 되는 그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마태복음의 차명목 선언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도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지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한 차명목 선언이 누가복음에서도 제시가 되는데요. 마태복음의 참행복 선언에 비해서 루카복음의 참행복 선언은 훨씬 더 사회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카복음사가는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다른 복음사가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강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루카복음에는 특히 여성들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다 존중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인데 마리아와 마르타의 이야기 그리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에서도 과부에게 연민을 지니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잘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활동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도왔다는 이야기가 루카 복음에서만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첫 시간은 루카 복음의 개요에 대해서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하느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세례자 요한의 탄생 예고와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Brother, son.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성전과 연결된 두 번째 신학적 그룹이죠. 첫 번째는 궁정과 연관된 신학적 그룹이었고 이제 두 번째 신학적 그룹은 신명기계 학파입니다. 왜 신명기계가 중요하냐면 신명기계를 우리가 읽어보면 하느님과 인간과 맺은 계약이 아주 섬세히 다뤄져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기원전 722년 사마리아가 파괴되면서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제들이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의 전통들은 남쪽으로 이제 가져오게 됐고 북쪽의 신학은 아모스, 호세아와 연관이 있으며 하느님의 말씀과 사랑이란 주제 그리고 그것에 비롯된 윤리적인 삶을 강조한 반면에 남쪽의 신학은 다윗의 성전과 제2사야서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계 전통은 북쪽과 남쪽의 전통이 종합된 결과이죠. 또한 히지키야와 요시야 임금 치하에서 단행한 종교적 개혁이 주목할 점입니다. 열왕기 후서 23장 1절에서 20절 중에 5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또 유다 임금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둘레에 있는 선당들에서 분향하도록 내세운 우상 숭배 사제들을 내쫓았다. 또한 바알과 해와 달과 별자들과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분향하던 자들도 내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은 이교도의 우상 숭배를 없애는 것을 보듯이 종교적인 것이었으며 신명기와 그 학파의 신학적 노선이었습니다. 예, 일단 우상 숭배 하느님 것이 아닌 것들을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남쪽과 북쪽이 하나가 돼서 개혁을 이루는데 그것은 하느님 것을 하느님 계명을 추구하는 거였죠. 신명기의 신학적 변모는 왕정신하 모든 민족들 사이에 복을 받은 아브라함 이스라엘을 드러내면서 고난 가운데서 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표현했던 그 왕정신학과 더불어 호세아서와 같은 사랑이란 주제를 중심에 놓은 예언자적 신앙 사이에 중재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중재하려는 거죠. 이 신명기계 신학에는 몇 가지 이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함은 존재 그 자체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민족, 하느님 사랑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9절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에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참 하느님이시며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 천대 이르기까지 계약과 자애를 지키시는 진실하신 하느님이심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에서 하느님은 다른 민족들과 비교할 때 더욱 엄격한 계명들을 요구합니다. 예, 신명기가 계명 중심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계명을 요구합니다. 아마 다른 민족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당신께 충성하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다른 백성들을 하대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도 똑같이 이렇게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느님의 선택을 받았기에 다른 민족들과 분명히 다르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은 선택이지 용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은 하느님께 대한 충성과 하느님 사랑이 동기가 됩니다. 왜?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동기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선택은 선민이고 선택의 신비는 선민의 신비입니다. 유배 기간 동안 사랑의 신비는 이스라엘 사명과 봉사, 주님의 종을 드러냅니다. 또한 호세아 2장 혹은 11장 1절에서 9절, 이사야 5장 1절에서 9절에서는 백성이 불성실해도 계속해서 사랑을 쏘아 부어주시는 하느님 사랑이 돋보아 나타나게 됩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나는 그를 사랑하여 나의 그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그러나 내가 부를수록 그들은 나에게서 멀어져 갔다. 그들은 바알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우상들에게 향을 피워올렸다. 내가 에프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내 팔로 안아주었지만 그들은 내가 자기들의 병을 고쳐준 줄을 알지 못했다. 나는 인정의 끈으로 사랑의 줄로 그들을 끌어당겼으며 젖먹이처럼 들어올려 볼을 비비고 몸을 굽혀 먹여주었다. 선택하시고 길러주시고 사랑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른 민족들과 무엇이 다른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이러한 선택으로 그들은 다른 민족들에게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과연 그런 보편성을 갖고 있는가라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은 선물이고 인격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이며 무상으로 주어지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당신의 선물을 통해서 인간과 깊은 관계를 맺으십니다. 인간에게 당신의 선물을 무상으로 건네시지만 이 선물은 또 그렇게 선물에 합당한 응답을 요구하고 계신 거죠. 인간과 하느님과의 관계는 하느님이 무상으로 나에게 주신 무상의 선물에 기인하며 나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느님 사랑에 대한 나의 책임감, 의무, 요구가 생기게 되는 거죠. 하느님과의 관계는 나를 자유롭게 하지만 이와 동시에 나에게 의무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정체성과 보편적 개방, 왜냐하면 그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모범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긴장이 있다.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순간에는 전제가 다른 순간에는 후자가 강조되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을 시온산으로 모이도록 초대하지만 그것은 사도적이거나 선교적이지는 않습니다. 강압적이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한 일종의 호소이고 간언이죠. 축복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29 헬스 게토하우스 아덱스보험 건명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한나 마을랑이 베이로폰 변호사 윤영준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무라 공동 제공입니다. 정부와 노조와의 임금 동결이 미뤄졌습니다. 이번 주 미국 뉴욕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지하철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 21일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코로나 백신 문제에 관심이 쏠리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백신을 조기에 최대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한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카톨릭 뉴스입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30만 명을 넘고 있는 인도에서 카톨릭 교회가 환자들을 위한 의료 및 보건시설들을 제공하는 등 코로나19 대유행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도 방갈로르 대교구장 피터 마차도 대주교는 4월 28일 이미 환자들이 병원에 가득 차 더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심각한 상황에 처한 환자들에게 병상이 없다고만 말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차도 대주교는 교군의 카톨릭 병원들에게 지시해 각 병원에 인접해 있는 교회 운영 학교와 기타 시설들을 경증의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한 의료시설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증 환자들에게는 병상이 제공되고 심각한 상황을 피한 환자들은 임시시설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방갈로르에는 주교회의 차원에서 운영하는 성요한 의과대학을 포함해 모두 12개 교회 병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병원은 수용 인원을 넘긴 상황입니다. 성요한 병원도 이미 수용 한계를 넘겨 환자 500여 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마차도 대주교는 주위 임시시설들을 의료시설로 활용하려면 정부 허가가 필요한데 정작 정부는 이에 대한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월 중순 이후 인도에서는 매일 3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2천여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4월 28일에는 36만 960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3,293명이 사망했습니다. 인도 레교구장 차코 토투마리칼 주교는 더 이상 병상이 없다면서 모든 병원이 환자로 가득 찼다고 말했습니다. 뭄바이와 뉴델리 등 가장 심한 타격을 입은 지역의 교회 병원들 역시 환자로 가득해 실려오는 환자들을 돌려보내는 실정입니다. 뭄바이 성령병원 직원인 스네하 요셉 수녀는 중증 환자를 돌려보내야 할 때 정말 미안한 마음이라며 첫 확산 때에 비해 이번 2차 대유행은 거의 100배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양곤 대교구장 찰스 망포 추기경이 군부 독재 정권의 폭력적인 탄압으로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의 정의와 평화 회복을 위해 5월 한 달 동안 묵주 기도를 바쳐달라고 신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보 추기경은 지난 4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교구민들과 미얀마 교회 신자들에게 보내고 5월 첫 주는 평화, 둘째 주는 정의, 셋째 주는 일치, 그리고 넷째 주는 인간 존엄성 존중을 주제로 묵주 기도를 드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 추기경은 특히 모든 신자들에게 개인적으로나 가정, 본당, 단체 등에서 이러한 지향으로 묵주 기도를 바치는데 적극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사제들에게는 매일 미사 전에 이러한 묵주 기도 지향을 신자들에게 공지하고 매일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성체 조배를, 매일 오후 7시부터 1시간 동안 묵주 기도를 바칠 것을 요청했습니다. 추기경은 서한에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말을 인용, 공정, 진리, 정의와 연대 없이 참된 평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정부와 노조와의 임금 동결이 미뤄졌습니다. 노조와의 결정적인 회의 이후 부분적인 후퇴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노조와 공무원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임금 인상을 협상할 수 있다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노조는 임금 제한에 대해 분노하며 다방면에서 정부를 압박했었습니다. 재신다 하던 총리는 어제 화요일 모든 것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 노조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캐리 데이비스 뉴질랜드 공공서비스협회 전국 간사는 뉴스업에 우리는 회원들의 깊은 감정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 개방적이었다고 말했으며 총리는 회의가 건설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전에 포괄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입이 10만 달러 이상의 공무원은 임금 인상을 받지 못하며 오직 수입이 6만 달러 미만인 사람만이 임금 인상을 받을 수 있고 6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의 중간 근로자는 봉급 인상을 받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상황을 증명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제 노조들에게 근로자들이 봉급 인상을 위해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동결이 발표되기 전에 노조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노동조합위원회 리차드 와거스테프 회장은 노동당 정부와 그런 싸움을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노조는 임금 3년 동결을 내년에 검토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코비드-19 시범 접종이 시행됩니다. 애슐리 블룸필드 보건국장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 프로그램은 노인과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룸필드 국장은 이번 행사는 일회성이지만 6월에 대규모 행사를 준비 중이며 새로운 국가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이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일반인들이 스스로 백신 접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블린필드 국장은 예약 시스템이 도입되면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백신 접종 목표는 6월 말까지 약 110만 회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GP와 약국에서 약 40%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며 7월에 약 800곳의 접종소가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주택 경기 진정책에 대해 많은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먼저 투자자들에 대한 대출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최대 은행인 ANZ는 어제 오후 임대주택 투자자들의 수익 계산에서 임대 수익의 75% 산정을 65%로 낮추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정부의 주택 진정 방안들 중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내용은 투자자들의 비용 정리에서 이자 지출을 경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세금의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시행에 금년 10월부터 4년에 걸쳐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ANZ은행은 당장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NZ는 대출 기준 중에 하나인 수익률 계산을 통해 투자자들의 과도한 대출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하며 이 정책으로 투자자들의 대출 서비스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신장의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행사를 공동 후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부끄러운 억지 희극이라고 비난하는 행사입니다. 많은 유엔 회원국과 비정부기구가 목요일에 중국 신장에서 위구르족의 처우를 논의하기 위해 독일, 영국, 미국이 계획한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회가 중국 자치 지역에서 대량 학살이 진행되고 있다고 선언한 이후 약 100만 명의 위구르인들이 수감돼 끔찍한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뉴질랜드 국회는 지난주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를 대량 학살, 제너사이드라고는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뉴질랜드가 이 행사를 공동 후원하고 있음을 뉴스허브에 확인했습니다. 관련된 다른 국가로는 호주와 캐나다가 있습니다. 국제인권침해를 조사하는 조직인 휴먼 라이츠 워치도 이 행사의 배후에 있습니다. 국내 에너지 산업의 탄소 배출 억제에 기여를 할 한 신규 회사는 해밀턴 크기에 도시에 충분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의 태양열 농장을 짓기 위해 3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국내 최대의 태양열 에너지 회사인 로스톤 에너지사는 내년까지 북선 북부 지역에 걸쳐 5개의 태양열 농장을 짓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에는 500헥타르의 부지에 50만 장이 넘는 태양열 패널을 설치해 다가빌과 카이타야, 화카타니, 에지컴, 휘티앙아 지역에 전기를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사의 게리 홀든 대표는 이 계획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면서 태양열 발전량을 현재보다 8배로 늘리면서 전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홀든 대표는 5개 농장들을 하나의 대형 발전 시설로 해 주간 시간에 공급을 하면서 뉴질랜드 화석 연료 발전에 부담을 줄이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개 농장을 통해 수집된 태양열 발전은 400기가와트로 5만 5천 세대 또는 15만 대의 전기차에 공급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한편 태양열 패널의 설치에 세밀한 주의를 기하면서 가능한 한 높은 위치에 설치해 그 아래 공간의 85%에서 농업 또는 원예 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효율을 기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오클랜드 서부 지역의 쇼핑몰 안에 슈퍼마켓의 화재는 19세 범인의 방화로 나타났으며 방화에 상점 절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녁 8시 30분경 웨스트시티 와이타카레 쇼핑몰 안에 카운트다운 슈퍼마켓에서 화재가 발생해 쇼핑몰 전체가 대피하도록 안내됐으며 오클랜드 전 지역으로부터 60여 명의 소방관들이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와이타카레 지방법원에 19세 범인이 출두한다고 밝혔으며 추가로 이 화재와 연관이 있는 다른 한 사람을 추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카운트다운 슈퍼마켓은 이번 주에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슈퍼마켓 관계자는 진열 상품들과 보관 중인 상품들이 화재 진압으로 사용된 물로 피해를 입으면서 재정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슈퍼펀드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게 군수 물자들을 제공하는 회사에게 수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투자 내용은 빙산의 일각으로 슈퍼펀드는 수많은 군수 물자 제조회사들에게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얀마의 유혈 사태는 지난 2월 군부의 쿠데타로 선거로 형성된 정부를 쫓아내고 시위를 하고 있는 시민들 700여 명의 목숨을 앗았으며 3천 명 이상이 억류돼 있지만 시위와 과잉 진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슈퍼펀드는 이번 군부 쿠데타와 관련된 군수물자 공급회사 24개 회사들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12월에 모두 1억 달러 정도가 투자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하나의 예로 슈퍼펀드는 중국의 에비에이션 인더스트리 코퍼레이션 오브 차이나에 10년 이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회사는 2018년도에만 전투기용 물자와 미사일 등으로 미화 5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린파티의 고리즈 가라만 의원은 이러한 투자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가라만 의원은 민간 자본이 쿠데타와 관련된 군수 물자 공급 회사들에 대한 투자를 즉시 중단해야 하며 24개 회사들 중 14개 회사가 미얀마 쿠데타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란트 로빈슨 재무부 장관은 인터뷰를 할 수 없었지만 슈퍼펀드의 투자 과정에서 인도적 책임 부분 등의 기준을 거쳐 투자됐으며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재확인 중인 것으로 장관 사무실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30대의 한 남성이 남호주의 애들레이드에 있는 호텔 관리 격리 시설에서 격리를 마친 후 빅토리아의 집으로 돌아간 후 받은 코비드19 검사에서 확진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빅토리아 주민들은 격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호주의 보건수사관들은 30대 남성이 남호주에 있는 더 플레이드 포드 호텔의 격리시설에서 감염됐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지난 5월 4일 빅토리아 확진자에 인접한 호텔방에 있는 한 환자가 코비드19의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빅토리아의 확진 남자는 14일 동안 더 플레이 포트 호텔에서 격리를 마친 후 멜버른으로 날아갔습니다. 호주 보건부에서는 감염된 사람이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밝힌 후 화요일 밤 수백 명의 열차 승객이 격리 명령을 받았습니다. 호주 당국은 지난주 통근자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확진자 방문 장소로 알려진 다른 많은 사업처에서는 코비드19로 인한 타격에 또 다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호주의 헤럴드선에서 보도했습니다. 교민 소식입니다. 오는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마을랑이 아트센터에서 2021년 제뉴 오클랜드 한인미술협회 정기전시회가 있습니다. 오프닝 행사는 15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한국미술작가협회는 20년의 역사를 가진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한국예술가협회입니다.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한국 미술 작가들의 삶과 정신을 통한 아름다움을 작품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교민 여러분의 관심과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한나. 법정 관련 법률 상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베리스터 해나 김 01-273-1300.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ilaw.co.nz입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이번 주 미국 뉴욕을 방문한 관광객은 지하철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시간 11일 뉴욕 맨하탄의 펜스 스테이션과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등 뉴욕의 6개 지하철역에 임시 백신 접종소가 설치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곳에선 예약을 하지 않아도 매일 선착순으로 300명이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거주 증명 확인 절차도 필요 없어 성인이라면 누구나 접종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존슨앤존스 백신을 사용하며 접종한 사람에겐 7일간 사용할 수 있는 무료 교통카드를 지급합니다. 임시접종소는 12일부터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되며 운영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을 맞으러 오갈 때 교통편을 무료로 제공하는 지원책까지 등장했습니다. 12일부터는 15살 이하 청소년에 대한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미국 성인의 70%에게 한 번 이상 백신을 맞게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최대 340만 명까지 기록했던 미국의 1일 접종자 수는 200만 명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성인 가운데 확실히 맞겠다는 사람은 11%에 불과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전체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12살에서 15살 사이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동예루살렘의 이슬람 성지를 둘러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으로 이틀째 유혈 충돌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에서도 처음으로 사망자 2명이 나왔다고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이 11일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무장정파 하마스의 로켓포가 떨어진 남부 이슈켈론에서 여성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60대와 80대로 각각 로켓포 충격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다음 주 21일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코로나 백신 문제에 관심이 쏠리는데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백신을 조기에 최대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11일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표는 백악관 국무부를 설득해서 6월 전까지 백신을 들여오겠다는 것을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미국이 코로나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를 선언하면서 백신을 최대한 많이 공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아무 때나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을 정도로 백신 재고가 넘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해외 반출이 안 되던 미국산 화이자 백신도 지난주 처음으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수출됐습니다. 최우선 접촉 대상은 우리나라에서 승인이 난 화이자인데 화이자 백신 물량은 최대한 당겨오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일단 회담 전 분위기는 긍정적이지만 미국에서 12세 이상으로 접종이 확대되고 3차 부스트샷 가능성이 있어 물량에 여유가 없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 모더나사와 국내 업체들의 개별 협상과 한미 정부 차원의 논의가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의 불똥이 낙농가로 튀고 있습니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두 달 영업정지가 추진되면서 원료를 납품하지 못하게 된 낙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겁니다. 그러나 원인을 제공한 남양유업은 아직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우유를 납품하는 농가는 전국 200여 곳으로 하루 납품량만 230여 톤에 달합니다. 때문에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한 영업정지가 현실화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낙농 농가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의 낙농단체들과 충북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탄원서가 잇따르면서 세종시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세종시는 일단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청문회에서 업체의 소명을 들어본 후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정작 이번 사태를 불러온 남양유업 측은 별다른 피해 구제책을 내놓지도 않고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거듭된 인터뷰 요청에도 영업정지로 낙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문자메시지로 밝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질랜드 헤럴드, TVNZ, STOP, 뉴스업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SBS, KBS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14원 07전, 한국에서 보낼 때 822원 21전, 한국에서 받을 때 805원 93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흐리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내일은 흐리고 소나기가 내리다 오후부터 차차 개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우성, 임명숙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 다가오는 특별한 날엔 특별한 케이크로 자리를 빛내보세요. 열심히 일한 나에게 선물하는 달콤한 사치. 이젠 케이크도 명품으로 드세요. 엄선된 재료로 최상의 품질만 고집하는 프리미엄 케이크 하우스, 게토 하우스. 문의전화 274-7744.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게토하우스 아덱스 보험 건명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한나 마이랑이베이 로펌 변호사 윤영준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캐시알 게시판입니다. 박찬희 토마스 부제 사제 서훈식 안내입니다. 5월 15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세인트 패트릭 주교자 성당에서 있습니다. 첫 미사는 5월 16일 일요일 한인성당 11시 교중미사에서 있습니다. 오클랜드 한인회원 가입 안내입니다. 5월 15일 한인회장 선거 관련 기존 한인회의 평생회원, 정회원, 준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투표가 불가하며 당일날 모든 투표소에서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평생회원은 65세 미만은 1년에 $500, 65세 이상은 $200, 정회원은 65세 미만 $30, 65세 이상은 $20이고 투표를 할 수 있는 준회원은 무료입니다. 회원 가입 절차는 간단한 인적사항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코트라 2021년 취업 상담회 안내입니다. 코트라 오클랜드 무역관이 2021 취업 상담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삼생 일렉트로닉 뉴질랜드와 취업 성공 멘토가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상은 취업준비자, 대학 재학생, 졸업생으로 5월 26일 수요일 오후 5시에서 7시 30분까지 룸 B10 제너럴 라이브러리 오클랜드 대학에서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5월 18일까지이며 문의는 aud@kotora.or.kr 하시면 됩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